함께 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제7과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그 배경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죄의 시작이라는 것, 사람들이 항상 그 악한 생각, 악한 계획,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사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자, 12절에 보면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다. 자, 패괴하다, 강포하다. 또 그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이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모습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타락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6장 1절, 6장 1절부터 2절까지 이것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 죄의 시작, 6장,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배경이 되는 그 6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그 딸들은 근본적인 어떤 신분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 차이죠. 구별됨의 차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구별됨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구별됨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 바로 구별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죄의 시작은 구별됨의 사라짐이라는 거죠. 구별됨의 사라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임으로써 그들 사이의 구분이 사라져버릴 때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섞여버림이 결국에는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똑같아져 버리는 거. 자, 우리들의 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결코 섞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섞일 수 없는 무언가가.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바로 타락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타락의 시작.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뚜렷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시작은 굉장히 조그맣고 누구도 분별할 수 없는 그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것.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고 또 뭐 그러네 하고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노아홍수 때의 사람들의 그 성품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건 아니죠. 굉장히 평범한 거죠. 일상생활 가운데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뭔가가 하나 빠져 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런데 떡으로만 살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당시에 그 사람의 딸들은 결국 떡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겠죠. 먹을 것, 육신적인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겠죠. 하지만 그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죠. 사람의 딸들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람은 결국 타락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그 죄가 성장을 해서 아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그 타락한 그 속에 그 마음의 생각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멀어짐의 그 마음이 그 뒤에 12절, 13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신 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결국에 아주 강포가 넘치고 폐기해지는 아주 흉악해지고 타락하는 이제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죄의 시작 부분이 무엇이며 그리고 죄는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노아의 용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큰 교훈이 되죠.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태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별로 구별된 모습이 없다. 제가 지금도 이제 생각하면은 참 그 슬픈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무렵에 우리 선배 하나가 저를 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를 보고 한 건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친구를 보면서 저를 향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얘기하면서 저를 가리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믿으려면은 좀 쟤처럼 믿어라. 나를 가르치면서, 야, 믿으려면은 쟤처럼 교회를 다니려면 쟤처럼 교회를 다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겠죠. 좋았어요. 야, 내가 평상시에 굉장히 모험된 생활을 했나 보다. 근데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쟤는 얼마나 티 안 내고 잘 다니냐. 쟤는 교회를 다녀도 전혀 티가 안 나지 않느냐. 근데 너 뭐가 그렇게 유별나게 티를 내냐. 응? 걔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저한테 충격이 와닿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있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났다는 거죠. 전혀 안 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우리 선배 입장에서는. 왜냐면 믿기는 믿는데 전혀 티가 안 나니까. 그게 충격이라니까. 그게 충격.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다른 냄새가 나야 정상인데 전혀 다른 냄새가 안 났다. 심각해지는 거지. 심각해지는 거.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친구가 굉장히 속으로만 부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렇게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충격,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어쩌면은 죄는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자그마하지만 전혀 발전이 되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고, 그렇죠? 점점 발달하게 돼 있는, 발전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네? 돌이켰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 노아홍수 때 사람들의 그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했다. 자, 그러면 그 결국이 뭐냐? 그 결국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6절, 7절.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죄의 마지막은 결국 심판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사소하고 또 죄의 과정이 때로는 그 죄짓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달콤함을 줄 수 있어요. 달콤함. 그 잠언에 나오는 대로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속에는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모래처럼 모래를 씹은 것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해요. 죄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아주 달콤하죠. 그 C.S. 루이스의 그 글지 가운데 판타지 소설이 딱 하나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여러분도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나 모르겠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를 한번 여러분도 다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영화로 만들어진 부분이 이제 그 나니아 연대기 총 7편의 글 가운데 두 번째 편에 이제 해당되거든요. 뭐 마녀와 사자와 옷장 이제 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마녀가 그 셋째 그 에드몬드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아주 맛있는 그 과자를 주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마녀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뭐 이렇게 따뜻하게 이쪽으로 오라 그러고 뭐 따뜻한 뭐 그 뭐라 그래요 크림 수프를 주던가 뭐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뭘 먹고 싶냐 물어보니까 뭐 터키 과자를 먹고 싶다니까 맛있는 터키 과자를 딱 마법으로 딱 주잖아요. 이렇게 너무 친절하고 너무 그게 주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요 한번 먹으면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과자예요. 그게 사실은. 죄라는 것이죠. 근데 한 번 거기에 탁 맛을 들이면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이 에드먼드라는 아이가 자기 형제들을 배신하고 마니한테 또 가는 이유는 사실은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과자 먹고 싶어서 그래, 과자. 그래갖고 마니한테 가가지고 그러거든. 저 과자 먹을 수 없나요? 과자 먹을 수 없나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참 욕이 달콤하죠. 하지만 그 결국에 마지막은 심판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러나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 여기 잡으시고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1절 33장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악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온통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또 죄 가운데 가득하지만 그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죠. 노아의 방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자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델이 되는 거죠.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하나님께서 자 노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심판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죠. 방주를 만들어내는 방주. 자, 네모난 배. 자, 이 방주의 특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이걸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일반 배하고 방주는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뭐냐? 차이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방주에는 첫째,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없다는 거예요. 키가 없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방향을 정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키가 없어요. 방향을 조절하는. 두 번째는 노가 없어요. 노.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모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방향도 조정할 수 없고 어디로 향해 나아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방주에 탄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 정말 100% 의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정하거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모든 방향과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그게 구원이죠.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속성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필요하잖아요. 반응이 필요하죠. 노아는 거기에 아주 올바른 반응을 보였죠. 자, 6장 22절.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응답, 노아의 반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죠.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어떤 반응? 순종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어떤 평가나 또는 어떤 비판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왜 그럴까라는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적절한 반응은 이제 순종이죠. 순종.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믿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 번도 심판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어떤 심판? 특히 물에 대해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믿고 의지한 것은 믿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앞으로 물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표현처럼 사실은 그 말을 하는 하나님 자신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말, 그 말에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그 내용은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사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가장 많이 될 때가 시험 기간에 집회가 딱 거실 때, 그때 잘 고민이 되거든요. 물론 공부는 이제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평상시에 공부하는 대학생이 어디 있어요? 많지 않죠. 대개는 이제 시험 기간 앞두고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그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 교회 집회가 대집회가 있다. 고민이 무지하게 되죠. 그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말이 과연 위로가 되냐 이거예요. 또 그 말 믿고 와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공부 전혀 안 했어. 근데도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줄 거라는 믿음 가지고 가서 시험 보면 공부 잘하게 되냐 이거예요. 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시험 잘 보는 거지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잘 볼 일은 없거든요. 근데 마치 그 말씀은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은 그냥 이렇게 인과관계 없이 시험도 잘 볼 수 있다 이런 말처럼 들린다 이거예요. 믿음은 참 때로는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적인 신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신뢰의 대상은 그 말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는 대상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순종을 낳는 거지 그 말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있었다. 이게 올바른 반응을 제대로 보인 거죠. 자, 거기에 반해서 노아는 이제 또 하나의 임무를 맡은 게 있죠. 바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이죠. 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하심을 듣고, 자, 노아가 자신만 살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자기 가족만 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죠, 사실은. 어쩌면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의 반응이 아닌 무관심이나 또는 반대. 이렇게 대적하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참, 그냥 오로지 그냥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것이 곧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자, 그 무관심이냐 관심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그 죽음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들의 실질적인 죄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불순종, 믿음 없는 그것이 그들의 심판을 결정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노아는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은 불안전한 게 아니고 불안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안전하고 확고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심판을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구원에 대한 완전성을 확보해 주셨죠. 자,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너희에 대한 그 구원, 그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바로 이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훗날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바로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고 또 완전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홍수 이래로 지금까지 전세계를 덮는 홍수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에 그 예수님에 대한 고난과 예수님에 대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 구원이 완전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좀 지나가지 않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54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를 우리에게 보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 이사야 54장 9절 10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 노아의 홍수의 사실성,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발생했고 또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한 가지 약속, 분명히 약속했죠. 그리고 그 약속은 수천 년간 지켜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과 확실성을 보증으로 해가지고 너희를 향한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바로 그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성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먼저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에도 적용을 시켜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교훈들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첫째는 아까 죄의 시작이라는 것은 구별됨의 사라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구별됨의 사라짐. 그러니까 평범하게 바뀌어버리는 거. 정상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 같은 생각, 같은 그 속에 들어가 버릴 때 죄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속, 세상의 유행에 쉽게 휩싸여버리면 안 되겠죠. 죄의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것처럼 죄는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쯤이야 거기에 하면 안 돼요. 이것쯤이야 안 됩니다. 그 하나 두 개 하다 보면 죄의 유혹은 달콤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개구리의 교만입니다. 개구리의 교만. 여러분 개구리의 교만 얘기 다 아시죠? 개구리가 그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폴짝하고 뛰어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차가운 물에 넣어가지고 서서히 데피면 어떻게 돼요? 데피면? 푹 삶아지죠? 푹 삶아져. 근데 그것이 개구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푹 삶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개구리 알아요, 그것을. 알아.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잖아요. 이게 바깥 환경에 맞춰서 온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차가운 물에 있을 때는 적응해요, 저게. 적응해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자기가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점점. 적응을 하는 거예요. 몸의 온도를 변화시키니까. 적응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적응할 수 없는 지경이 돼요. 그럼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뛰쳐나가야 될 바로 그 지점이 되면 문제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그걸 변화시키는데 힘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에너지를. 뛰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폭살 맞으신 거예요, 폭살 맞으신 거예요. 개구리의 교만이에요. 중간에 이것쯤이야, 이것도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계속 적응하다 보니까 결국 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이것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점점 물들어가고 거기에 방어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틈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나 여기 정말 떠나고 싶어 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떠날 힘이 없는 거예요. 떠날 힘이 없는 거예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작은 거에서부터. 그러면 그 죄를 작은 거에서부터 차단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죄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가 아닌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무엇을 쌓을 것이냐. 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있으면 말씀이 나오고 말씀에 맞는 행함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인데 죄를 짓는다.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의 시작은 굉장히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굉장히 경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겠죠. 점점. 그죠? 말씀을 쌓아가야 돼. 그리고 구원의 노아의 방주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반대말은 율법이죠. 율법의 핵심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예요. 눈으로.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죠. 우리의 본래의 속성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나도 한 대 뭐라고 해야 되겠고, 한 대 때리면 한 대, 나도 때려줘야 되고. 그러죠?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도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눈을 흘려. 그럼 어때요, 여러분도? 눈 흘리고 싶죠?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거. 이게 본성이죠, 사실은. 우리는, 요즘 사람들 뭐 법이 굉장히 싫고, 뭐 이게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율법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받은 대로 해주고 싶거든요, 우리는. 자, 그럼 노아의 방주는 뭐냐? 받은 대로 준 게 아니잖아요. 받은 대로 준 게.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은 대로 주는 게 아니고 받은 게 없는 게 주는 게, 받은 게 없는데도 주는 거.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남들에게 율법적인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보일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아봐야 돼.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다가가, 어떻게 대하세요? 학교에서나, 어디에서, 직장에서나. 어떻게 대해요? 누가 나한테 잘해줄 때만 잘해주고, 뭐 사주면 같이 사주고. 또 반대로, 내가 먼저 사주면 기대하고. 내가 뭔가를, 행할 때 저쪽에 좀 해줬으면 기대하고 있는데 안 해줘. 그러면 열받고. 이게 율법적인 태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정말 은혜로서 사람들에게 준 대로 또는 받은 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으로 베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람들을 나중에 진심으로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먼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어진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그 은혜의 삶을 가르쳐야 되겠죠. 자.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아들이 어디 가서 맞고 오니까 가서 저기 한바탕 해버리라고 총을 줬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율법적인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은혜 베푸는 자로서의 삶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